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 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이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고자 여기에 오신 것이죠. 세상에서 이루기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여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분들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빚진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움을 줘야 될 그런 의무감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를 뭐 구원해 주신다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감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뭘 구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에게 그때는 보상으로 잘되게 해주시고 천국도 보내주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를 어떤 이 세상의 계약 관계처럼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직장 상사는 나에게 봉급을 줘야 된다. 우리에게 나에게 휴가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패턴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희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어떤 회사 사장과 직원 관계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보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직장 상사와 나와 직원과의 관계 이런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아들이라고 하신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과연 나는 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들의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들은 아버지한테 내 일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이고 자기 것이고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제 아들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받아서 내가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주면 그걸 감사히 받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못 보는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야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꼭 이루어야 될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우리의 관계는 그것을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받아내는 그런 구도로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얘기는 들어도 나도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방식은 전부 일하고 거기에 보상받는 방식으로 세상 거래 관계의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들한테 구원자 예수를 보내서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원래 관계야. 그런데 너네들이 하나님이 싫다고 해서 아버지가 싫다고 해서 너 혼자 이 세상을 살겠다고 결정해서 나온 것이 이 세상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그 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은 우리의 속마음은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계시고 난 이 자리에서 내 삶을 살 테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셔서 내가 이대로 삶을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내용인 것이고 이런 구도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회사 사장과 회장 직원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관계가 아닌 것이고 세상에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진리의 관계로서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도 전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키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점차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 나서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에 의한 구원이고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과 한마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지금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몸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우선 당장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난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긴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어서 그것을 빨리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와의 관계에서 똑바로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나에게 구태여 구하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이해가 가실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이해한다고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으려면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인도해야 그래야 우리가 종국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얘기는 바로 내 위치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서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았다, 이것이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로 우리는 인도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그 이 세상에 찌들어 있고 날 때부터 이 세상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내가 버리고 온 하나님, 내가 떠나오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오직 그렇게 하나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떤 세상 좋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전부 네가 좋아도 놓고 갈 것이고 나빠도 놓고 갈 것이고 전부 이 세상 것은 전부 너희가 찾아야 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얘기를 들었어도 실제적으로 삶은 우선 당장 이게 필요하고 우선 당장 이 돈이 필요하고 먹을 마실 것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의 소원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로 먼저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선 세상 것 달라고 하는 나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서로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그래도 들어줄 수가 없는 이유는 그것은 썩어질 것을 찾는 우리에게 그 썩어질 것을 준다고 얘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다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것 달라는 우리하고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우선 너는 이 말씀 듣고 세상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악한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이 버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통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하고 나는 구원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죽겠다는 우리들하고 서로 다툼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들의 소망을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세상 것을 달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 것을 얻으려는 것은 내가 이미 너에게 충분히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넌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세상 것을 주지 않고 세상 것을 나중에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내가 우선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러 왔고 하나님 믿으러 왔는데 그것을 왜 안 주시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원망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예수를 만나면 이 세상 것을 버리라는 그 얘기를 예수께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100%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저항하게 되고 그것을 안 들어주면 결국 원망하고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고 결국 예수의 말씀을 쭉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은 종국적으로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한마음 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낯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정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돼서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 내 세상 것 성취하기 위해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는 나의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실 분이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는 그 삶이기 때문에 결국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 인생 전체가 축복받은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조상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마음에 맞지 않고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어긋나는 마음을 우리 마음을 고쳐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바꾸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리 와야 너희도 진리의 영향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이고, 오직 바뀌는 것은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울도 이런 내용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얘기는 네가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자 하는 그런 무모한 시도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런 배경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중에서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원망하지 말자는 그 의미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말씀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10절 한번 읽고 원망하지 말자는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 관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 내가 바라는 것을 제때 안 준다, 아니면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세상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손을 비워야 하나님 것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 세상 것을 다 붙잡고 있으려고 하다 보면 이거 하나님 것을 받을 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아니면 세상 길로 가는 것이고, 세상 길로 가지 않아야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세상 것을 달라고 계속 나 세상 길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 길로 안 가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을 놔야 세상 것을 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놓으면 하나님을 따라 나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들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은 세상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세상 것 좋은 것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어떻게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나, 이렇게 그 맏아들처럼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를 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다운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그 맏아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그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준다고 나한테 성질내고 해서 그 네가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됐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참다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아들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세상 것에 미혹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끊어라, 세상 것을 끊고 나를 따라 나서라, 나를 따라 나섬으로 세상 것을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전 돈이 필요한데 그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가 장남으로서 집안의 장남으로서 부모님께 용돈 좀 드릴 수 있는 그 돈, 그것을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나 저제나 줄까, 아, 교회 옮겨보면 주실까 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기대하다가 그것을 받지 못했으니까 원망하고 이 집으로 갔죠. 이 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 편하는 그런 교회로 갔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결국 자기 자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것 조그만 것도 세상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은 난 믿기 싫다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할 게 그것이 빈핍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정도 주는 것을 그에게 딱 알맞는 그 여건으로 주게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 더 순종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핑계 삼아서 원망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 부유하게 사는 것, 그리고 부귀 영화 누리는 것, 세상 안락함을 누리는 것, 자식들과 오순도순 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은 그나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만은 그냥 그걸 잘 되게 해주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들이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자가 되려면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모든 범위에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아야 그 제대로 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것을 놔야 너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세상을 놓지 않고 있으면 이걸 놓으라고 하는 거죠. 이 놓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아니 이것도 즐기지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하는 게 원망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원망은 내가 원망해야 될 이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걸 원망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세상 것을 놓고 하나님 것을 붙잡으려고 얘기하는데 이걸 놓지 않겠다고 놓으라고 한다고 원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원천 차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 부부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부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긴 세월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막상 낳고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 소중하고 긴 기도 끝에 얻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보호하고 애지중지하느라고 교회를 열심히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 아들이 소중하고 가만히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붙잡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들 준 것도 나고 아들 살리고 죽는 것도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나한테 아들 주고 아들은 내가 키울게 하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하죠. 내가 아들 준 것도 나고 아들을 키우는 것도 나인데 하나님 제쳐놓고 네가 도맡아서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원치 아니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이 그것이.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지만 그 복을 붙잡 그 세상 복을 붙잡고 있느라고 이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고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아니 아들을 주셨으면 아들 잘 키우라고 격려해 줘야지 왜 말씀을 먼저 드리라고 하는 것이야. 교회 안 나오고 아이들 좀 보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짧은 생각인 것이고 아들 키우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됐을 때 아들도 잘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빼놓고 이 부수적인 것을 자기가 무슨 해가지고 반면에 아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아니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가 된 사람은 돌이키고 회개하겠죠. 아직 회개할 때가 안 된 사람은 이거 원망하겠죠. 아니 왜 아들을 주시지를 말든지 그러면 아들 주니까 내가 좀 귀여워하고 잘 키우면 더 감사히 생각해야지 왜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망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런 원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한마음 되지 않은 부분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원망이 나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원인이 세상 자식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그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이 됩니까? 그럼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 되지 못한 그 부분인 것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고 있구나. 내가 이 자식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침받고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게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여러분의 주장을 계속해서 원망을 내가 마땅한 원망을 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원망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여러분은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러 와서 예수 믿지 않은 결과를 그렇게 초래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에 대해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 제시할 때 여러분 안 들으면 들어야 산다고 다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 이거다 하고 돌이키고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만큼 이 말씀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살펴보는 말씀이 열처녀의 비유죠.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지혜로운 처녀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밤중에 신랑이다 나와서 맞으라 이런 얘기를 듣죠. 그때 이 두 부류의 처녀들이 일어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마태복음 25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나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세상 속에 파묻혀 있는 우리들이 밤중이죠. 밤중에 있는데 이제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망할 때 원망하는 부분이 하나님께 회개할 부분이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밤중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밤중에는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지금 이 원망하면서도 나의 정당함을 주장했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이고 만일 내가 뭘 잘못해서 난 계속 좀 더 세상과 좀 돈 좀 벌러 가야 되겠고 자식 좀 사랑하라 좀 시간 좀 보내야 되겠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밤중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고 거절하게 되는 거죠. 거절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밤중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나오면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우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원망은 우리 모두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원망하는 자인데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인데 세상 것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망했다가도 이런 말씀을 듣고 난다면 여러분들이 아, 내가 원망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내가 원망이 나오면은 이 생각을 내가 먼저 버려야 되는 것이 맞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은 이제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원망한 다음에 그 잘못된 생각이야.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이때 회개하는 것이 원망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들은 예수에서 고침받을 때 모든 일들은 원망 먼저 하고 불평불만 먼저 하고 그다음 우상숭배 먼저 하고 왜 우상숭배 하느냐 네가 그게 우상숭배야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야 이런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그때가 제대로 원망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고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 그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도 회개가 안 되고 돌이켜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원망이 나오고 터져 나오고 그것이 원망하는 것이야 이렇게 지적해도 이게 뭘 뭐가 어쩌다고 원망하는 것이야? 나는 당연히 할 얘기를 하는 거고 물 안 주고 밥 안 주면 성질 나서 원망하는 건 뻔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 그 원망이 계속 지속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 그도 다음에 지금은 그렇더라도 다음에 내일 아니면 모레라든지 환경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자기 마음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고치지 않는 소리는 고치지 않는 부분은 원망하는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 빛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빛을 처리 대상으로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에 의해서 고침 받을 대상으로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모레라도 다시 여러분들에게 그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키워 나가신다. 원망하지 않는 자로 원망하는 자를 회개하게 만들어서 원망하지 않는 자로 점점 키워 나가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원망하지 말자 이 얘기는 사후에 얘기합니다. 원망하고 난 다음에 너 원망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점차 원망하지 않는 사람으로 커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바울이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0절 말씀 읽고 전반부죠 우리가 역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전반부 조상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고 그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조상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이렇게 바울은 인용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내용은 성경에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함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먼저 통과하게 되죠.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불평불만으로 다 휩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전부 광야에서 전부 멸절당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람만 빼고 이스라엘 나온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변화가 일어나자.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 아들의 관계로 온전히 정립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했던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들도 영적 광야의 생활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도 불평불만이 있으면 다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전보다 여러분의 불평불만이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드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자라난 것입니다. 그죠? 이전에는 정말 손도 댈 수 없이 뭐 얘기하면 그냥 들고 일어났었는데 지금 얘기하면 그래도 자기 자신 생각하려고 하고 회개할 기회를 가지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걸 보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이 영적 광야에서 여러분들 옳다면 세상 생각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생각이 남아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무엇을 왜 원망했나요? 세상 것 왜 안 주느냐 이것 때문에 원망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건 나를 구원한다고 교회 나오라고 하더니 교회 나왔더니 사업도 잘 안 되고 먹고 마실 것이 없어졌다. 더 빈핍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그런 때도 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죠. 아, 예수 믿으면 복된다고 해가지고 왔더니 이건 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떡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이들의 신은 자기 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가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되신다면 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네 배를 신으로 믿는 거 아니야? 이 배 때문에 무슨 짓을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하나님의 원망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 숨은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다가 여러분이 물질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물질을 회수해 가시죠. 회수해 가시면 여러분들이 원망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이 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이걸 너는 이때도 너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참다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부러 광야 40년을 돌렸잖아요.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돌리면서 이들에게 고난을 겪게 해서 그 속에 숨은 생각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과정이 광야 40년 기간이었던 것이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하늘날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하늘날에 합당하지 않은 그 악한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을 전부 제거해내야 여러분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만큼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 했는데 지금 우리도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조상들이 여기서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했던 그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죠. 그 광야 저쪽 몇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과거 체험으로 있게 되는 거죠. 교회 나와서 초창기에 있었던 그때 체험들이 바로 여러분의 조상의 체험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이었던 그 얘기는 조상이 이렇게 불순종하다가 멸망당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불평불만하다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말씀의 책망에 의해서 조명에 의해서 사라졌을 때 그 여러분의 불평불만하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 그 생각들이 멸절된 것이죠. 무엇에 의해서?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잡혀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쳐서 나의 그 생각을 없앴으니까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지만은 그런 해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망의 세력을 치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이 되죠. 여러분의 암세포를 말씀에 의해서 수술칼에 의해서 잘라내버리게 되면 여러분 내 살이 떨어져 나갔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암세포가 나로부터 빠져나가서 나는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불평불만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 대해서 멸망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상을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이전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제는 그 조상이라는 얘기는 이전까지 나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전까지 너희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아직 이제는 이제 남은 부분은 이제 제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지혜가 너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울 삼아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이 얘기는 너 조상의 때가 조카도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나간 때가 조카다. 우리 조상과 같이 아직 조상을 거울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니 사도바울의 얘기하고 베드로 사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때,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럼 우리도 지나간 때 불순종했던 건 그걸로 족하니까 지금 또 불순종한 여건이 생기게 되면 그때 불순종하지 말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상들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죠.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인 것이지 우리 생명을 끊어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멸망시키는 자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멸망시킨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멸절시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멸절되면 나는 새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멸절되지 않으면 나는 그 멸절되지 않은 옛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 옛사람을 멸절시키는, 멸망시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내 옛생각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망하는 생각들을 멸절시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살게 되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 옛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멸절시키는 자라. 옛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새 사람의 입장인 나로서는 이것 좀 제발 좀 멸절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옛사람이 배울 때는 하나님께 나에게 좋은 것을 뺏어간다. 멸절시키는, 나를 멸절시키려고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은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세포를 끄집어내고 처리하시는 그런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눈을 그만큼 뜨게 되는 것이죠. 우리 경우도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에 봤을 때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전 여러분에게 무섭게 대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지지를 끌려다니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옛 생각을 처리하라고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 여러분을 살리고자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섭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옛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제가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그 실체를 보게 되면 이게 무섭기는 그냥 무섭게 얘기 안 했으면 난 그냥 웃고 즐기면서 지옥 갈 뻔했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하게 여러분이 얘기할 때는 엄한 그런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그 노예 근성에서 옛사람의 노예가 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옮겨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것은 이제 멸망시키는 자는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예수님도 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멸절시키는 자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노예가 된 사람은 나를 멸절시키는 예수를 내가 멸절시켜야지 생각해서 잘못 생각해서 예수를 멸절시킨 게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 그것은 나와의 하나님 관계가 이제 아버지 아들의 관계로 온전히 정립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어떤 원망하는 일이 나올 수 있게 되는데 당연히 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들은 원망하더라도 다시 돌이키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은 아직 알지 못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스도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이렇게 원망하지 말라고 지적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라. 잘 안 되면 또 다음에라도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산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상이 때 우리가 원망하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다가 그들이 멸망시키는 자에서 멸망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데 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로 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멸망당할 짓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전에 지나간 때가 족하니까 이제 이후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바울이 하는 얘기인 것이고 베드로는 이런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는 자로 온전히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자리를 획득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정립되기를 소망하시고 전국적으로 원망하지 않는 그런 자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